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밀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말세, 곧 교회 시대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현실로 알려주십니까? 여러 가지 현실로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추수의 현실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까지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신 후에 이제 마지막 추수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추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마지막 추수를 끝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이 추수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과 심판입니다. 곡식, 즉 알곡은 추수하여 천국 곳간에 모으시고요. 가라지 혹은 쭉정이는 다 뽑아 지옥불에 태우실 것입니다. 이 현실이 이 땅에서도 보여져요. 교회에 속해 있는 자,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의 현실로 하나님 백성들은 교회 안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교회 밖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이 땅의 현실은 예외가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은 아니라 가라지도 섞여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밖에 있는 자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형교회의 현실로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이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이 한 말씀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해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현실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더욱 귀히 여기고 지켜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도요, 두 추수의 모습이 보여져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은 14절에서 16절까지 곡식을 추수하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17절에서 20절을 보면 포도를 추수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현실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7절에서 20절에 포도를 추수하시는 것은 마지막 심판의 현실로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자, 이 말씀을 이제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앞서서 14절에서 16절에 곡식을 추수할 때와는 다른 점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단 어떤 점이 다른 점일까요? 곡식 추수에서는 누가 하세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갖고 계셨고 그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하시는 모습이었죠. 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7절에서 20절에 보여주는 이 포도 추수에서는 인자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나온 한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성전 제단으로부터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서 이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하니까 그때서야 이 천사가 낫을 휘둘러서 포도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나와요. 낫을 가지고 추수하는 천사가 있고 그 낫을 가지고 추수하도록 명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명하는 천사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제단. 낫을 가진 천사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 다 하늘 성전과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마지막 심판의 추수를 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알 수 있는 것은 하늘 성전과 제단은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 보좌 앞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셨다고 하면 될 것을 낫을 가진 천사가 있고 또 제단으로 보내부터 나온 천사가 그것을 명하는 모습을 보여주실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늘 성전의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지막 추수를 하게 하셨다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왜 제단일까? 하늘 성전을 알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천국이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알겠는데 특별히 그 다른 천사는 왜 제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일까를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앞서서 우리가 제단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어요. 혹시 생각나시나요? 계시록에 보면 이 제단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성전에 제단이 있다는 게 희한하잖아요. 뭐 다시 피를 흘리는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구절이 있어요. 계시록 8장으로 가면 6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8장으로 가면 거기 하나님의 제단을 보여주시면서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혹시 생각나세요? 거기서도 똑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요. 그 제단으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제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내립니다. 마지막 심판이. 오늘 본문하고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 내리는 것과 하나님의 제단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추수를 하실 때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보내심을 받아요. 제단과 마지막 추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깊은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가보겠습니다.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한 구절을 이제 더 보겠지만 일단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늘 제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 제단에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을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제 그 제단의 불을 쏟으세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즉, 성도들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또 다른 구절에도 보겠지만, 이 말세의 재앙이 내리는 것도 마지막 심판이 오기까지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말세의 이 재앙 시대도 성도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완전히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시기예요. 또, 이제, 그런데 제단에서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길래, 이 땅에서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제단 앞에 향이 되어 올라가는데, 이 땅의 성도든지, 천국의 성도든지, 어떤 기도를 하길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내리실까? 계시록 6장으로 가면은요, 하나님 제단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가 나와요. 우리의 기도예요. 잘 보세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리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부르짖으며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내리시고 사단과 악의 세력을 멸하시며 모든 택한 백성들을 속히 천국으로 모아주시기를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이 제단 앞에 나아간 모든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도에는 천국에 있는 성도들만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에 참여되어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을 내리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제단으로부터 오는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 추수가 이루어지고 정말 낯을 베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마지막 심판을 내리시는 모습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마지막 심판을 인자 되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 이루시지만 놀라운 현실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종된 천사들이 집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마지막 추수와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우리의 기도도 이 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중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고 있고, 천국이 속히 임하기를 구하고 있는 기도가 우리 기도의 중심에 있는가? 우리도 어느 때까지리까? 라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천국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다 상관없이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잘 되기만을 구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들으시고 실행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좀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명하셔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다고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물론 지금 이 말세 때에 추수하시는 사역과도 연결이 되지만 포도가 완전히 다 익어서 정말 마지막 추수를 하는 때의 모습도 보여진다는 거죠. 포도가 다 익었다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뜻일까요? 이 땅의 죄가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미 찼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찰 날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때는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고 마침내 그때가 오는 거예요. 더욱 심판을 지체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이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돼요. 우리 베드로 후서에도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세상이 예전에 지은 대로 그대로 있는데. 하는 자들이 나올 거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의 죄는 더 가득 차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는 때를 여전히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 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남은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때. 이런 내용이요. 구원 역사 속에서도 보여줬어요. 구약에서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15장 13절에서 16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 후손들의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에 가서 애굽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거기서 400년 동안을 기다려야만 출애굽 구원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왜 4대 동안, 왜 400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 가나안 땅 족속이 그들의 죄가 가득 찰 때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 다시 말하면 포도가 다 익을 때, 추수하실 때가 오는 거고요. 심판을 내리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언약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구원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어요. 노아 때에도요. 그 노아 창세기 6장을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죄가 가득 찰 때에 마침내 추수할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방주를 통해 구원하여 주십니다. 물론 노아가 100년 동안 정말 든든한 방주를 지은 것도 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할 때에 포도가 이거 추수할 때가 되면 마지막 심판이 분명히 임할 거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온전히 구원받아 천국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곱 나팔 일곱인을 떼는 것을 통해 그 마지막 최후 추수날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말세의 재앙들을 통해 미리 그날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지막 추수가 일어나고 있고 말세의 재앙이 하나님의 때가 지금 채 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때 최후 심판의 날, 최후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날까지 이 교회 시대는 그래서 추수하는 시대예요. 이것을 다시 말하면 복음 사역을 하는 시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추수 사역에 참여하여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알곡은 구원하여 천국으로 모으고 가라지인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가게 하는데 그것을 이 땅의 교회의 사역을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가? 예수님의 추수 사역을 하다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왜 데오빌로 장로교회는 존재해야 하고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는가? 복음으로 추수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것을 꼭 기억하고요. 우리도 이 복음 사역의 중대함을 알고 더욱 복음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하나 되어 힘써 전도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죄가 더욱 커져가는 걸 볼 때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이 그 때를 분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깨어서 분별하여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포도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죄가 가득 찰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예리한 낫을 들고 다시 오실 거예요. 그날이 이 세상에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방으로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 믿는 성도들을 다 거두시고 모으셔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더욱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하세요. 마치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처럼 신랑의 올날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복음 사역에 협력하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우리가 딴 걸 가지고 싸울 겨를이 없다는 거죠. 복음으로 싸우라고 하십니다. 이보다 더 긴급하고 중대하고 귀한 사명은 없다고 하십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제도 교회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낫을 휘둘러 추수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 낫이요,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추수하는 사명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정말 실제로 구원과 심판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신실하게 진리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제 19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자, 마침내 낫이 휘둘러져요.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낫을 휘둘러 거두어진 포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틀에 던져지고요. 성 밖에서 짓밟혀져요. 그런데 그 틀에서 나오는 포도즙이 마치 피가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들은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런데 그들의 피가 어떻게 퍼졌다고 나오죠? 1600스타디온에 퍼졌다. 1600스타디온이 얼마 정도 될까요? 한 스타디온이 약 192m, 200m 정도 돼요. 1600스타디온은 거의 300km가 넘는, 약 200마일이 넘는 정도의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그 거리에 피가 흘렀는데 말 굴레까지 차올랐다. 말 바퀴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그래서 1600스타디온에 그 피가 강같이 흐르는 것으로 하나님 심판의 날에 무시무시한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1600스타디온에서 1600도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죠. 1600은 4 곱하기 4 그리고 10 곱하기 10 그것이 1600이라는 숫자예요. 근데 왜 이것을 계시록에서 볼 수 있냐면 계시록에서 4가 나오는 것은 내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사방.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이 생각나세요? 사방으로 보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했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그 사방 곳곳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에 사가 곱해져서 정말 사방 곳곳으로 그곳에 거하는 모든 죄, 세상 죄인들이 꽉 찬 10에 10을 곱한 것처럼 꽉 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현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러한 심판날의 모습, 구약에서도요 미리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닮아 있어요. 같이 가볼까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6절. 예, 같이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이사야서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죠. 1절에 큰 능력으로 오시고 공의를 말하시며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실 것이다. 심판자로 오실 거예요. 근데 그가 나이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즉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큰 능력으로 공의를 말하시며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로서 심판자가 되어 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가 포도즙 틀을 밟으시는 분이고 죄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짓밟으시는 분인데, 마치 포도즙이 그 의복에 튀듯 죄인들의 피로 그 옷이 물들 정도로 심판하셔서 그 죄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의 현실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리고 그 포도를 틀에 던지고 밟으시는 분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증거가 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 오십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그 이사야서 63장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렇게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러 올 것인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고 나를 돕는 자도 없다. 나 홀로 심판자가 되어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계시록으로 오고 계시록 뒷부분을 가면 좀 다른 내용이 나와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낫을 가지고 휘둘러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 사역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부르신 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서와 말씀과는 좀 더 다른 말씀이 나와요. 바로 예수님의 군대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사실 구약에서도요, 하나님이 홀로 심판자이신 것은 맞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자기 군대로 사용하셔서 진멸하시는 심판을 집행하시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와요. 계시록 19장 14절에서 16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가시는데 심판자로 심판하기 위해 가시는데 그 뒤를 하늘의 군대가 따라가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죠? 그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시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늘 군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 입에서 나오는 검은 곧 복음 말씀을 가리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말씀으로 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추수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으로 오면 검과 같은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도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검과 같아요. 이제도 복음 전파를 통해 추수 사역을 하시며 구원과 심판을 이뤄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복음을 붙들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고요. 그 복음을 심서 증거하며 복음 사역에 한마음 한뜻을 품고 협력하며 가야 합니다. 복음 사역은 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온 교회가 함께 협력하여 기도하며 이뤄가는 거예요. 군대지 한 사람의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역시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현실을 정말 1600스타디온이나 정말 200마일 300km가 되는 곳에 그 피가 말 굴레까지 정말 이렇게까지 차는 강같이 흐르는 이 모습을 통해서 또 하나 뭘 알려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죄를 이 정도로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정말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죄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예수님이 짓밟으셔야 할 정도로 너무나 악하다는 것.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우리의 죄가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이 되어야 했고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해야 했다.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15장으로 가면은요, 더 확실하게 알려주세요. 우리의 죄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건지. 정말 지옥 심판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판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포도주 틀을 밟아서 그 피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뿌려져야 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그 죄가 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이 와서 영원한 버림당함을 당하고 심판을 받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죄의 현실이 더욱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것을 분명히 여기서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여러 곳에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받은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죄가 너무 가벼우면은요, 구원의 현실도 가볍게 여겨지게 돼요. 거기에서는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삶에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것은 내 삶이 이렇게 잘 되고 이런 문제가 해결돼서가 아니라 내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 헌신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너무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이 등한히 여긴다는 뜻이 뭘까요? neglect예요, 영어로 하면. 무시하고 살아가면, 하찮게 여기면 죄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하찮게 여기고 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등한히 여기는 자들, 결국은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들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가.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복음을 믿지 않거나 등한히 여기는 자들, 아들이신 예수님을 짓밟는 자들이라고까지 하세요. 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그 아들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피를 오히려 부정한 것으로 여겨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고 부정한 것처럼 여기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까지 하십니다. 그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은 복음을 듣지 않거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등한히 여기는 것에서 모든 죄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는 더욱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복음을 굳게 붙들고 귀히 여기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겸손히 회개하며 은혜가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진노로 거두어져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성 밖에서 짓밟혀져 그 모든 피가 흘려져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죄인들 중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성 밖이 아니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그 성 안에 예비된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제는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셨다.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 밖에서 피 흘려 죽고 포도주 틀에 정말 그 집이 다 빠져나가서 피 흘려 죽어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들이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천국으로 들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22장 14절 첫 부분에 우리의 두루마리를 빨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 내용은 이미 살펴보았어요. 계시록 5장에서도 보았고요. 두루마리를 빨았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었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뜻이에요. 천국의 거룩한 예복으로 옷 입혀주셨대요.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혀진 거룩한 예복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7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성 안으로 들어가. 정말 그 옷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현실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성 밖에 있던 우리가 성 안으로 들어가 이런 복된 현실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성 밖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틀에 던져져 피 흘려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시브리서 13장 12절에서 15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성 밖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예리한 낫을 휘두르셨는데 가장 먼저 그 낫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휘두르셨습니다. 그 아들이 마치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성 밖에서 그 틀에 밟히시며 그 영원하신 피가 뿌려지고 흘려져 강같이 흐를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 피로 오히려 씻겨지게 하시고 우리 옷을 희게 하셔서 구원의 낫으로 다시 우리를 거두시고 천국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분명한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 현실이므로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오직 감사의 찬송만이 우리의 현실이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못 고칠 병에서 고침을 받아도 감사가 평생 넘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심판에서 건져져 영원한 하나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셨으면 우리는 어느 정도로 감사가 넘쳐야 할까요? 만약 그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제가 회개할 죄고요.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회개할 죄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더욱 이 구원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며 감사를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재림의 날에 있게 될 마지막 추수와 심판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 현실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먼저 시작되고 이루어졌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 밖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 천국으로 들어와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자들, 예수님을 다시 짓밟는 자들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복음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욱 깊이 알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추수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멀리 가실 거 없어요.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귀하고 그 심판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지만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 친지들부터 가족들부터 정말 깊이 위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비록 내 말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대로요.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지들 이웃들이 있으면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여러분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그들을 포도주 틀에 정말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것에서 건져주시고 성 안에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죄를 인정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한 1분 동안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